먼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선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올해는 알자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흘러넘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실천을 올 한 해, 정말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말세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벌써 20장까지 왔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666, 그렇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편의상 줄여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만 해도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심쿵했는데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본래 지으신 그 모습,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의 의미입니다. 또 왕이라고 하니까 야 물 가져와 그럼 천사가 예의 이렇게 이거 상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왕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경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위,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거하는 것,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하는 그런 학자나 목사님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로 갈립니다. 사실 더 많아요. 지금 계속 덧붙여지고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뼈대가 되는 전통적인 이론은 세 가지 견해입니다. 그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니다. 천년왕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무천년설, 아밀레니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프리, 라는 큰 세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견해는 후천년설이에요. 뭐라고요?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표 볼게요. 후천년설 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분명히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견해고요. 이 견해의 핵심은 어떤 걸 중점을 두고 있냐면 복음의 확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세상이 그리스도화 되고 기독교화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침내 천년왕국이 오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천년설에 따르면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은 점점 나빠져야 합니까?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국이니까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살림살이 나아진 것 같으세요? 정말 예수 믿기 더 정말 뭐 아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견해가 가장 오래된 견해고 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을 때 시절에 유행하던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바로 견해가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류사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유럽의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고 너무나 무서운 일들을 죄악의 일들을 사람들이 벌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1, 2차 대전에 인간의 죄성과 민낯을 본 뒤에는 이 견해는 낙천주의와 함께 사그라졌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복음이 전파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다 이 후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 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선교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예전에는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구약의 사고관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시대가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아, 아니구나. 이건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어떤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너무너무 악하구나.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린 사건. 후천년설이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게 된 일이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견해였죠. 그러면 그 반대는 뭐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면 이게 헷갈리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 그 완전히 반대의 의견인 프리밀레니언이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 표 볼게요. 전천년설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재림하시고 환란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제 후천년설과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치닫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견해지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빠졌어요. 뭐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거는 같은데 뭐가 없다? 뭐가 없죠? 휴거가 없죠. 아니에요. 안 이상합니까?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더 다음 차트를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보강된 휴거를 넣어서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전천년설의 다른 뿌리.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항상 극적이기 때문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성도들이 재림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패스네이팅하기 때문에 영화의 항상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기초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근데 뭐 이 7년 안에 전해 휴가가 있는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지금 붙여지고 있고 이론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7년 환란은 그때 있다, 후에 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유대인들을 보는 비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휴거가 있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게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은데 깨우뚱 고개를 깨우뚱거리게 하는 모순이 하나 존재해요. 뭐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국 왕국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후 심판, 그러니까 흰 보좌 심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나와 있는 최후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리고 있습니까? 7절부터 10절 보면 사단이 옥에서 놓인 다음에 사방에서 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은 민족과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사단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고 주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정말 영원히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동안에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천년왕국이 계속되는 동안에서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스리는 걸 보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길래 여기 보면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서 이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귀와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종말론과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천년설에 따르면 재림하셔도 여전히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도 복음서에서 말하는 종말은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고 재림하신 다음에서도 최후의 심판이 있는가 하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퀘스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 그건 아니다. 새롭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낸 것이 만든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아밀레니얼리즘입니다. 특히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년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천년설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천년이 되냐. 요한계시록에서 그 숫자들이 상징을 얘기하는데 천년이라는 그 숫자는 천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길다 그만큼.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이 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천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표 볼게요. 무천년설 그러면 천년이 없다. 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부터로 보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다 천년왕국시대. 또한 우리는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 무천년설은 정말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의 약점들을 많이 보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학을 가르쳐줘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니,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이니,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 번째 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한 그 중요한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금 정말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찜찜하죠? 그렇죠? 아, 이거가 맞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먼저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사단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말씀 읽었지만 20장 1절, 2절, 3절 보니까 무조갱에 있대요. 무조갱을 그대로 해석하면 bottomless pit,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봉인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갇혀 있어야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천사가 지금 갇혀 있어서 쪽을 못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고 오히려 사단이 주님 오실 걸 알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갇힌 거 맞다. 그러나 사단의 쫄개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쫄개들이 갇혔단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갇힌 거 맞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사단에게 묶일 수 없다고 없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설득력이 있죠. 또 무천년설의 신학은 너무나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에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 사단이 완전히 그 무정액이라는 곳에 지금 갇혀 있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한다. 예수님 이후에 정말 더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찜찜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을 경험한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철도에 사람을 밀어버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무서운 악함, 너무너무나 더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단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또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론이고 그 뒤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두두두둥.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후천년설부터 했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전사님한테는 여쭤봤는데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정답이 뭐죠? 어떠한 견해도 완벽하지 않다. 그렇죠?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숨겨진 비밀이다, 신비다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어느 한쪽도 그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는 이걸 믿어 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장하지 마세요. 이게 맞다고, 너는 잘못 믿는 거라고. 그건 정말 무식한 일입니다. 한쪽만 아는 거죠.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지만 찾아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만 알게 되고 그게 맞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개론서를 보세요.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그래서 내 거를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아무튼 주장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한쪽만 알고 이야기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시와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때가 언젠지 그 시가 언젠지 특정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사실 천년 왕국 자체가 우리의 지대한 관심에 비해서 성경이 정말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일이니까. 포로기에 있을 때 그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중요한 이벤트니까. 천년왕국은 그에 비해서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직접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말한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너무 관심이 있는 휴거인데 성경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많이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정말 있을 것인지, 휴거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 몸과 함께 사람이 싹 사라지는 몸, 이 옷만 남고 그렇게 다 올라갈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천년 왕국과 마찬가지로 이 휴거도 성경은 무관심합니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관심 있게 생각하는데 너무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무관심할까? 성경은 친절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문을 거꾸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야,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면 너 그렇게 궁금해? 그러면 왜 그렇게 궁금한데? 휴거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거가 너한테 중요하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재림을 오늘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는다면 천년 왕국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Why bother?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한 일이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든 후에 있든 뒤에 있든 Why bother?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666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을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적그리스도가 뭐 미국 놈이든 한국 놈이든 유럽 놈이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종교인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정말 영화에서처럼 뒤통수에 666 찍힌 놈 태어나가지고 잘하는 거 우리가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저기서 잘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순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지금 안 하면 그때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야, 천년왕국이 언제인지 휴거가 있을 건지 언제 있을 건지 어떻게 있을 건지 맞춰봐라. 그게 우리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오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피 흘리며 싸우는 너희를 위한 말씀 주님이 너희에게 다시 오시며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악한 사람들만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휴거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다 다른 견해들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며 주님이 구원하시며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내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악함이 너무나 진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긴 것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찢어진 상처,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첫 번째 말씀 드린 것 내 눈에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가 내 심령에 주님이 위로해 주실 상처가 있는가 주님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주님 뜻대로 살아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잖아. 생명을 따라 생명대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삽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지으신 그 창조된 모습, 본연의 그 모습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